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9일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 남부 텍사스주를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끔찍한 총격 사건으로 21명의 목숨을 잃은 공동체와 슬픔을 나누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텍사스 유베이디의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총 21명이 숨졌습니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동부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사건 현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총격으로 흑인 1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을 인종적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유베이디 총격과 관련해 경찰의 늦장 대응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격범이 AR-15 소총을 들고 학교 건물에 들어간 후 국경수비를 총에 맞아 숨지기까지 40분에서 60분이 지체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인 전미 총기협회 NRA가 2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사흘 일정의 연례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텍사스주 유베이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초등학교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NRA 행사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흘 만에 참사 현장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에서 NRA의 최대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연례 총회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웨인 라피에르 NRA 최고 경영자 CEO, 텍사스 주를 지역구로 하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이 연설자로 나왔습니다. 당초 현장에 참석 예정이던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롭 초등학교 사건 이후 참석을 취소하고 대신 사전에 녹화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총 연설자들을 하나같이 미국에서 총기 구입에 있어 더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무장한 경비원들과 다른 보호장치들로 학교를 무장시켜야 하고 중범죄자들에 대한 더 많은 조처와 정신질환자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버즈 지사는 영상 메시지에서 추가적인 총기법이 유베이디에서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28일 중국이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대테러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이달 6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하지만 이번 중국 방문은 인권 정책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기회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광저우에 도착한 바첼레트 대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으며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엔 인권 최고 대표로는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찾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신장에 있는 직업훈련센터가 신장 위구르인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재교육센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테러와 탈급진주의 정책에 적용에 있어 특히 위구르인과 무슬림 소수민족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신장에서의 인권 탄압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또한 홍콩 역류된 활동가와 변호사,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두 달째 계속된 폐쇄 정책을 대폭 해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상하이 우칭 부시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오늘 6월 1일부터 코로나 방역 지침과 업무 복귀 통제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업무 재개를 위한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부시장은 다양한 산업과 분야의 기업들이 업무와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당국은 2,500만 상하이 주민들 대다수가 코로나 감염 위험이 가장 낮은 예방 범주에 살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경계를 촉구해왔습니다. 상하이시 보건위원회 자오 단단 부국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여러 사람이 모이지 말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수도 베이징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 사례가 6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요일 격리구역 밖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폭증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2019년 기준 북한 주민들의 약 30%가 개인용 손전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평양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70% 정도로 높았죠. 그런가 하면은 공중전화는 대도시의 백화점이나 호텔, 채신소에서 두세 대 정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손전화의 경우 3년 전 기준으로 미국 국민의 전체 가구의 84%가 소유하는 것으로 미 센서스가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집전화는 거의 무용지물이 돼서 뭐 개인 통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거리 곳곳에 설치됐던 공중전화도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미 북동부 뉴욕주 뉴욕시에서 바로 유일했던 공중전화가 철거된 소식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AFP, 뉴욕포스트 등 언론들은 뉴욕 7번 에비뉴와 50번가 근처 타임스퀘어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 철거 작업을 마치고 뉴욕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했다면서 이 컴퓨터 상용화 이전 도시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로 전시된다니 그야말로 한 시대가 끝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마클러빈 맨해튼 자치 구청장은요, 트위터에 실로 한 시대가 끝났다면서 기술적으로 보다 공평한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이 도시의 공중전화 역사를 보니까요, 2000년대 초반 휴대폰 사용이 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다가 2010년대 스마트폰이 보급된 후에 더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뉴욕시의 공중전화 부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추억의 물건이 됐는데요. 직사각형의 전화 부스는 뭐 종종 영화의 한 장면에 등장하기도 했죠. 뉴욕시는 영화 슈퍼맨에서 슈퍼맨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변신할 때 이용하던 공중전화 부스 4개는 관광용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요, 2015년부터 무료전화, 와이파이 등을 위한 링크 NYC를 도시 곳곳에 설치해서 공중전화를 대체하는 이런 상황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5월 마지막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염소와 산불. 해마다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서부 캘리포니아 도시 웨스트 세크라멘토에서 수백 마리의 염소떼가 등장해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당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염소 농장주를 고용해 이 지역에서 염소들을 방목하도록 한 것인데요. 염소나 양은 불씨가 옮겨 붙기 쉬운 관목이나 마른 풀을 뜯어먹어서 산불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소는 신선한 풀을 뜯어먹어 행복하고 산불이 날 경우 여기저기 옮겨 붙는 불길이 됐던 잡초와 풀이 사라져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마치 성냥개불을 나란히 놨을 때 옆으로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지만 중간에 성냥개불을 빼버리면 옮겨 붙을 매개체가 사라져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시는 지금까지 10년간 염소떼를 이용해 산불을 예방하고 있다고 시 당국자는 밝혔는데요. 염소 400마리면 2에이커, 즉 8,000제곱미터가 말끔해진다며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신생아 출산.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원 잠정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여성들이 2021년 약 366만 명의 신생아를 낳아 전년보다 신생아 수가 1%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신생아 출산 수가 증가한 것인데요. 25세 이상 모든 연령의 여성 집단에서 출산율이 상승했습니다. 신생아 출생률은 2007년 정점을 찍었지만 그해 말 시작된 경기 침체로 급락한 후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66명으로 1930년대 정부의 출산율 집계 이후 최저치였던 2020년에 1.64명에서 조금 상승했습니다. CDC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사망자보다 신생아 수가 약 19만 8천 명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경제학자들은 건강 위기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30만에서 50만 명의 신생아 출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웰슬리 대학 필립 레빈 경제학 교수는 우리는 여전히 저출산을 향한 장기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시장의 급속한 회복과 가계 지출을 증가시킨 경기 부양 자금으로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 선택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볼까요?
네, 한국 합참은 북한이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뒤 워싱턴 DC에 도착하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KN-25 발사 이후 13일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고 올해 17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예, 3발인데 어떤 미사일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발사된 건 ICBM 추정 탄도미사일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3월 한 차례 실패한 적이 있는 신형 ICBM은 화성 17형일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1단 추진체 연소가 일정 수준 이뤄졌고 단 분리도 이뤄진 것으로 군은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종말 단계에서 풀업, 즉 상하 기동 변칙 비행 특성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탐지 자산으로부터 소실돼 실패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과 한국 및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으로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21일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확장 억제 전력의 핵을 명시하고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연합훈련과 미국 측 전략자산 적시 전개를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겪는 북한에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미사일로 대답한 셈이기도 합니다.
예, 미국과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응해 공동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같은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말입니다. 미한 미사일 부대는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테큼스를 각 한 발씩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을 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신속한 타격 능력을 현시했다고 한국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대응사격은 오전 10시 20분께로 첫 발사 후 약 4시간 20분 뒤에 이뤄졌습니다.
네, 두 나라 정부 어떤 반응인가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평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4일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 요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소식 알아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6개월 만에 아시아를 처음 방문했는데요. 한국은 20에서 22일, 일본은 22일에서 24일 차례로 2박 3일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이자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동맹 결속을 다지는 한편 북한 핵 문제와 대중국 정책에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자, 우선 한국 방문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우의를 쌓았습니다. 또 지난 22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선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미한 정상 수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도발에 맞서 미국의 핵 우산뿐 아니라 다양한 전략 자산에 한반도 전개도 포함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고 미한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두 정상은 밝혔습니다.
예, 이 밖에 북한과 관련해서 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두 정상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히고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지하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공급망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현대차에서는 105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이어서 또 일본에 갔죠?
네, 일본에서는 중국의 경제 안보 강압 행동에 맞서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선 23일 영내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켰습니다. IPEF에는 미국, 한국, 일본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했습니다.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안전한 공급망과 첨단 디지털, 청정 에너지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입니다. 미국 정부는 IPEF는 무역과 공급망, 청정 에너지, 탈탄소화, 인프라, 조세와 반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며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방향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에는요. 일본, 호주, 인도, 미국 간 4개국 협의체죠. 쿼드 정상회의가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개최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개최한 쿼드 정상회의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정상들은 또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통합된 비용 효율적인 해양 상황 파악 능력의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제도와 동남아시아, 인도양 지역의 파트너들이 기존의 노력 혁신과 빠른 신흥 기술 도입을 통해 자신들의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활동들을 전면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쿼드 국가들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양 정보를 모아 수상한 선박 탐지 등에 활용하는 해양 상황 파악은 한 국가의 안보와 안전, 경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영역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쿼드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상황 파악 능력 강화를 통해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AIS를 끄고 불법 활동하는 선박과 이들의 약속 장소 추적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노력을 강화하면 중국의 불법 조업 활동과 군사적 활동 감시, 심지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문가들의 평가 한번 들어보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전통적 안보 동맹에서 기술 안보 등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와 억지에 방점을 찍고 중국에 대해서도 두 가치 동맹의 협력을 확인한 것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1일 VOA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한 동맹이 북한 안보 문제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를 억지력과 공급망 등 경제 안보로 꼽으며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억지력, 연합훈련 등 준비태세 문제 등과 관련해 두 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해석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이번 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목적을 모두 달성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장기간 중단됐던 연합훈련 확대에 합의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있음을 확인한 것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살펴봤는데요. 또 이 밖에 주요 소식이 있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취임 후 첫 인터뷰로 CNN 방송과 인터뷰했는데요.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해 굴종 외교는 지난 5년간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 저쪽에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며 그런 정책을 많은 사람은 굴종 외교라고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연 핵무장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주민들의 생활고가 한층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경 봉쇄는 물론 자국 내 이동을 통제하고 장마당을 폐쇄한 최대 방역 조치가 곧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탈북민 출신인 서재평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장마당이 대부분 폐쇄됐고 평양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생산 활동이 상당 부분 멈춰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계절적으로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보릿고개와 겹치면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일부 운영되는 시장들에서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 거래 가격이 킬로그램당 각각 5,000원대 후반, 3,000원 선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소장은 장마당 폐쇄로 주민들이 소득원을 잃거나 식량 등 생필품을 살 곳을 잃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조 소장은 안전원 등 당국의 통제망을 피해 골목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는 이른바 메뚜기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역별 봉쇄 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격리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생필품과 의약품 보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물량과 북한의 교통사정 등으로 생필품 보급이 지방 곳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과 한국과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으로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6개월 만에 아시아를 처음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선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23일 영내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굴종 외교는 지난 5년간 실패했다며 대북 유화책을 펴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명훈 세 번째 시간으로 스티븐스 저격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명훈은 한인들에게 알래스카 어업을 주선하여 한인사회에 공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충분하게 되면 알래스카로 떠나려고 할 때 더햄 스티븐스가 동의하여 친일 발언을 일삼게 되자 그를 처단하러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티븐스는 당시 대한제국 외교 고문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면서 을사늑약을 했고 정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1907년 정미조약으로 이른바 차관정치를 하게 되고 고문정치를 하게 되는데 대한제국의 모든 부서에 외국인 고문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한제국 외교를 담당할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추천했는데 스티븐스는 일본의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지만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일본은 스티븐스가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대외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대한제국 외교 고문으로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에게 기밀 내훈 3조건을 엄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일 외교를 수행할 때 외교상 중요한 안건은 제한제국공사와 협의한 후 그의 동의를 얻어서 조치할 것. 제국정부의 대한 방침은 수시로 제국공사에게 내시할 터인즉 귀하는 이에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한국 외교상 중요한 관계사항은 신속하고도 숨김없이 제국공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또한 제국 정부에 대하여 어떤 보고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국 공사를 경유하거나 직접 외무성에 제출할 것.
이 세 조건은 스티븐스가 일본 정부나 제한 일본 공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스티븐스는 훗날 한국의 국권을 제약한 을사늑약 체결의 앞장섬으로서 한국인들의 큰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당시 재미 한인들은 공립신보를 통해 한국에서의 스티븐스의 언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06년 1월 8일 공립신보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대한제국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미국 정부의 을사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고 실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정부를 병력으로 위협하여 얻은 약조가 아니라 그 약조에 대하여 대한제국 관료 몇 사람은 반대하였으나 그 외의 관료들이 낙종하여 도장을 찍었으니 실상은 일본이 위협함이 아니오. 그리고 한국 황실에 일병이 들어간 것이 없고 다만 이토 히로부미를 보호한 일본 순검 5명에서 6명뿐이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은 을사늑약에 대한 스티븐스의 태도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08년 일본 정부가 스티븐스를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값싼 동강을 둘러싼 미일 간 이권 교섭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만주 지역을 둘러싼 문호 개방 정책과 이민 문제를 두고 악화한 미국 내 반일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908년 3월 3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스티븐스의 일정은 1908년 3월 14일에 보낸 전보를 근거로 하여 공립신보는 일탐 도미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습니다. 이처럼 미주 한인들은 스티븐스를 일본 밀정으로 표현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인 공동체 안에 항일의식이 팽배해진 샌프란시스코에 스티븐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날인 1908년 3월 20일 신문 기자들 앞에서 일본의 지배는 한국에 유익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 날인 21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 등에 다음과 같이 게재됐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후 일본은 한국에 유익한 바가 많으므로 근래 한일 양 국민 간의 교제가 점점 친밀해지고 있다. 미국 국민이 필리핀 국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국민은 한국 국민을 위하여 온갖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 국민은 농민계층과 통감부에 참여하지 못한 양반 관료계층으로 분열돼 있다. 농민층은 막노동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을 만큼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반 지배계층은 여전히 부패돼 있다. 대부분의 한국 농민 대중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원하고 있지만 양반계층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어 LA타임스는 1908년 3월 22일자에도 스티븐스의 발언이 실렸습니다.
그 정부란 교활한 대신들이 왕을 둘러싸고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치부하고 국민은 자기 것을 가지고도 대신이나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먹고 살기에 온갖 신경을 쓰고 있다. 기간산업이란 모두 일본이 개척한 것이다. 그 국민은 진취성이 없고 미개한 족속인 것이다. 나는 다음 23일 오전에 이곳을 출발하여 워싱턴은 물론 전국 각지를 가능한 대로 방문하면서 이 실정을 알리는 강연을 가질 작정이다.
이 같은 연이은 스티븐스의 발언 보도는 재미 한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에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 두 단체는 1908년 3월 21일 오후 8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2350번지 공립관에서 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립관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티븐스의 발언에 분노하고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공동회에서는 미국 독립운동 당시 패트릭 헨리의 말이었던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를 표어로 삼고 스티븐스를 찾아가 항의하기 위해 총대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총대로는 공립협회원 최정익, 정재관, 그리고 대동보국회원 문양목, 이학현 등 4명이 선출됐습니다. 1908년 3월 22일 오전 총대 4명은 페어몬트 호텔에서 스티븐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총대들은 스티븐스에게 일본의 한국 보호 정치 이후 정세를 질문하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에 게재된 친일 성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이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자신을 찾아온 총대들에게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에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히로부미 같은 통감이 있으니 한국의 큰 행복이고 동양의 다행이라. 내가 형편을 보니 광무왕제께서 실덕이 태심하고 완고당이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고 백성이 어리석어 독립할 자격이 없는 즉 일본서 빼앗지 아니하면 벌써 러시아에 빼앗겼을 것이다. 일본 정책을 도와 말하며 신문에 내인 것은 사실이니 다시 정오할 것이 없다.
그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친일적 발언을 하자 페어몬트에 갔던 사람들은 격분한 나머지 손에 잡히는 대로 그를 때렸습니다. 국립회관에 모인 총대들과 한인들은 3월 22일 제2차 한인 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총대들이 스티븐스와의 면담 내용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반성이나 취소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인은 우매하고 독립할 자격이 없고 일본이 보호국화하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강탈했을 것이라고 발언은 서슴치 않아 총대들이 응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국립회관에 모인 한인들은 여기저기서 도저히 스티븐스를 보낼 수 없으니 내가 죽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를 처단하겠다는 말은 전명훈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어 허승원, 신영구, 이영규 등이 스티븐스 처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용히 벽에 기대어 뒷짐을 서고 있던 장인환이 결심은 한 듯 앞으로 한 걸음 나오면서 스티븐스를 저격하기 위한 총을 한 자루 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양봉은 연설을 통해 스티븐스 저격을 실행하려면 침묵 중에 암행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문양봉의 연설이 끝나자 국립회관에 모여있던 한인들은 스티븐스를 개인적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러자 제2차 공동회 회산 뒤 바로 두 단체가 공동으로 비밀회의를 통해 처단 계획을 수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에는 전명훈과 장인환을 비롯한 총대들이 그 주역들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전명훈은 신문에 써난 스티븐스의 사진을 준비했으며 그를 저격하기 위해 권총을 챙겼습니다.
1908년 3월 22일 처소로 돌아온 전명훈은 스티븐스를 국적으로 처단할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떠나는 스티븐스의 사진, 이동 경로와 차편 등을 확인하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전명훈 세 번째 시간으로 스티븐슨의 도미와 미주 한인들이 스티븐스 저격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 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점점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의 부유층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이거나 독재자 또는 미치광이일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과 부유층, 보수주의 지도자들은 갈수록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의 뉴딜 정책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 전체를 공격하는 정책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보수주의적인 반대 분위기는 1935년과 1936년에 걸쳐 내내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 많은 미국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방정부 확대와 정권 확장이 사실상 독재로 가는 첫 단계일지 모른다면서 내심 불안해했습니다. 이들은 루스벨트 대통령과 민주당이 독일의 나치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혹은 러시아의 공산주의자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잡으려 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1936년 여름 공화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맞설 대선 후보로 알프레드 랜던 캔자스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알프레드 랜던 후보는 미국의 곡창지대로 옥수수와 밀, 콩을 재배하는 농장주로 유명한 중부 캔자스주 출신입니다.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 후보는 보수적인 사업관을 가진 성공적인 석유 생산업자였습니다. 랜던 후보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정치인이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 가운데 사회개혁과 관련한 일부 정책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원들은 랜던 후보가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회 정책을 불안해하면서 온건한 개혁을 지지하는 보편적인 미국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고 두 번째 임기에 도전했습니다. 부통령 후보 역시 존 가너 부통령을 다시 내세웠습니다.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그 자신이었습니다. 루스벨트 후보는 마치 대선에서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는 듯 확신에 찬 모습으로 미 전역을 돌며 선거 유세를 벌였습니다.
미국 전 지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벌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환호하는 군중에게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루즈벨트 후보는 군중들과 함께 웃으며 뉴딜 정책이 미국인의 삶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벌인 선거 유세에서 루즈벨트 후보는 두 번째 임기에서도 현 행정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부 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의 각 가정과 농장에서 전기를 더 싼 값에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젊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신체장애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실직자 그리고 노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이제 막 싸움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20세기 초 미국의 노동운동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알프레드 랜던 후보는 루스벨트 후보의 뉴딜 정책 중 많은 것이 좋았다고 인정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랜던 후보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던 후보는 공화당 행정부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운동이 계속될수록 알프레드 랜던 공화당 후보의 발언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랜던 후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많은 정책을 공격했습니다. 193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후보 역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저와 저의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미국인은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돈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돈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증오한다면 저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합니다.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 후보의 지지자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가의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치열한 선거운동이 벌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도 들으실 텐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에밀리 카푼 데이를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매년 5월 30일을 나라를 위해 군대에 나갔다가 목숨을 바친 전몰장병 추모의 날 메모리얼 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미국인들은 연방 공휴일인 이날 전국 여러 곳에 있는 국립묘지를 방문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각 묘비석 앞에 성조기를 꽂아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을 거행합니다. 시간에는 한국전쟁 중 중공군의 포위 속에서 철수 명령을 거부한 채 병사들을 보살피다 숨져간 전쟁터의 성인 에밀 카폰 대위 군중신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밀 조셉 카폰은 1916년 4월 20일 미국 중부지방인 캔자스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이민와 농사를 짓고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신앙이 깊었던 에밀은 1940년 센트루이스의 켄리코 신학교를 졸업하고 캔자스주 위치타 교구로부터 가톨릭 신부로 서품됐습니다.
에밀 카폰 신부는 1944년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미 육군 군종학교에 들어가 수련을 한 다음 장교로서 여러 군 부대에서 장병들의 영적 지도를 담당했습니다. 2차 대전 중 1945년 카폰 신부는 인도로 발령을 받고 버마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48년에는 주일 미군 군종사제의 명을 받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부모님 그리고 캔사스주 고향과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50년 카폰 신부는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에 배치됐습니다.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1950년 7월 16일 1기병단은 최초로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1사단은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작전을 폈습니다. 북한군과 여러 차례 접전이 벌어졌으나 수적으로 열세인 미군은 그때마다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전투에서 카폰 대위와 그의 부관은 북한군이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미군 한 명이 낙오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총탄이 쏟아지는 속에서 전방으로 달려가 그 장병을 끌고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폰 대위는 나중에 동성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9월 중순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자 카폰 대위 부대와 유엔군은 북한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북진했습니다. 10월 9일 8연대는 38선을 넘고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카폰 부대는 뒤를 이어 중국과의 국경선 80km 지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폰 신부는 포화 속에서 부상자를 구출하고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고백성사를 들으며 집차 위에 흰 보를 깔고 미사를 올렸습니다.
카폰 신부는 강론에서 하느님이 주신 평화란 고통 중에도 있고 전쟁 중에도 있다며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Peace which God gives is a gift which exists even in suffering, in want, or even in time of war.
미사 도중 적의 포화의 집차가 파괴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총탄이 난무하는 중에도 숨을 거두는 장병을 위해 임종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가 집으로 보낸 편지에는 자신이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 덕이라고 믿는다고 썼습니다.
북으로 진격하던 미군은 중공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부딪혔습니다. 1950년 11월 1일 약 2만 명의 중공군은 운산 부근에 있던 제8기병연대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상부에서는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8연대는 각기 험로를 뚫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3대대 병력 800여 명은 고립됐습니다.
중공군은 고립된 3대들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카폰 대위는 총탄이 날아오는데도 참호를 돌아다니며 부상병들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끌어왔습니다. 끌고 올 수 없을 때는 구덩이를 더 깊이 판 다음 총탄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카폰 대위에게 탈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카폰은 부상병들을 도와야 한다며 후퇴를 거부했습니다.
카폰 대위는 부상병들을 보살피다 중공군과 부딪혔습니다.
같은 부대원이었던 허버트 밀러도 죽음의 위기에서 카폰 신부가 자신을 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I was laying in a ditch, wounded. This American come across the road and it was
fine. 다리에 부상을 입고 참호 속에 쓰러져 있던 중 적군이 다가와 그를 사살하려 했는데 카폰 신부가 목숨을 걸고 적군의 총을 밀쳐내며 부상한 자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카폰 신부는 심지어 교전 중에 다친 중공군 장교까지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전투에서 카폰 대위는 적의 총탄이 퍼붓는데도 거의 40명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1950년 11월 2일 카폰과 동료 병사들은 결국 중공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들은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 며칠 동안 140km를 걸어 운산 북쪽 산막골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카폰 대위는 휴식도 마다한 채 들것에 부상병을 나르거나 어깨에 부축하고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독려했습니다.
수용소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영양실조, 질병, 온몸을 기어다니는 이 극도의 한파 속에서 어떤 때는 하루에 12명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중공군은 사상교육을 강행했습니다. 카폰 신부는 인내와 예의를 갖추어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폰 대위는 부상한 동료 포로들의 옷을 대신 빨아주었고 목숨을 걸고 밤이면 몰래 중공군 창고에 들어가 음식을 가져다 굶주리는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카폰 대위는 중공군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극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어 겉옷도 뺏긴 채 영하의 기온 속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카폰 신부는 폐렴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중공군은 그를 불결하고 난방도 안 되는 곳에 격리시켰습니다. 여러 달 동안의 수용소 생활에 극도로 허약해지고 병든 카폰 신부는 1951년 5월 마지막으로 부활절 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951년 5월 23일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카폰 신부와 함께 지냈던 전우들과 생존 포로들은 그의 위대한 희생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전선에서 꽃핀 카폰 신부의 박애 정신은 이렇게 알려졌고 1954년 그의 생애를 담은 종군 신부 카폰 이야기라는 책이 발견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카폰 신부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전사자들과 함께 압록강 가까운 곳에 묻혔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호놀룰루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유해를 분석하던 중 에밀 카폰 신부의 치아 기록과 DNA가 고향에 살고 있던 카폰 신부의 동생 유진 카폰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사자 확인국은 카폰 신부의 조카 레이 카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유해는 1956년경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묘지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진 카폰 씨의 아들 레이 카폰 씨는 큰아버지의 유해가 70년이 지난 후에야 확인이 됐다는 보도에 감격을 억누를 수 없다며 이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밀 카폰 군중 신부는 그의 생전과 사후에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미국 대통령이 군인에게 수여하는 최상위 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 즉 영예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Father Capon has been called a shepherd in combat boots. His fellow soldiers who felt his grace and his mercy called him a saint.
오바마 전 대통령은 카폰 신부가 전쟁터의 목자로 불리우고 있다며 그의 선함과 자비를 겪은 동료 병사들은 그를 성인이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카폰 신부의 출신 교구인 위치타 교구는 오랫동안 그의 15군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3년 카폰 신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성인으로 추존하기 위한 첫 단계 과정이며 이제는 그의 기적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IL 카폰 신부의 용기와 믿음, 지도력은 수천 명의 미군들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위협과 세뇌 공작에 무너지지 않고 하느님과 국가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원천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한국전쟁 중 철수 명령도 거부한 채 전선에 남아 병사들을 보살피다 숨진 MIL 카폰 군종 신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